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와 구약 다니엘서입니다.
6장.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가르침을 되풀이하여 배우는 일은 그만둡시다. 그리고 보다 더 어른스러운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가 더는 악한 행실을 버리고 돌이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세례에 관한 교훈과 손을 얻는 것과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하여 더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보다 수준 높은 교훈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한번 진리를 배워서 하늘이 주는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맛보고 다가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리스도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그 사람에게는 다시 돌이켜 회개할 가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아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을 당하시게 하고 있습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빨아들여 그 땅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농작물을 내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자라게 하는 땅은 아무 쓸모가 없어서 저주를 받을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불태워 버려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은 구원과 더불어 오는 더 좋은 것들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분의 백성을 도와왔고 지금도 도우면서 그분을 위해 보여준 여러분의 수고와 사랑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분 각자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과 같은 열성을 끝까지 보여서 여러분의 희망을 확실한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되지 말고 오히려 믿음과 인내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큰 분이 없었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틀림없이 내게 복을 내리고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오래 참고 기다린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보다 더 위대한 사람을 걸어서 맹세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을 확증하는 뜻에서 한 맹세는 모든 논쟁을 그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신 것을 물려받을 사람들에게 당신의 계획이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하게 보여주시려고 맹세로 그 약속을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의 두 가지는 바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거나 맹세를 하실 때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약속과 맹세는 피할 곳을 찾아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그리하여 우리 앞에 놓인 희망을 굳게 붙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희망은 닻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든든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주며 하늘 장막에 있는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멜기세덱의 뒤를 잇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다니엘서 제4장. 느부갓네살 왕이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무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백성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바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표적과 기적을 백성에게 기꺼이 알리고자 한다.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 영원하고 그 통치 대대에 이를 것이다. 나 느부갓네살이 집에서 편히 쉬며 궁에서 평화를 누릴 때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나를 두렵게 하였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생각이 번거로웠고 머릿속에 받은 환상 때문에 나는 번민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 꿈의 해몽을 들어보려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 내 앞으로 불러오도록 명령을 내렸다.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점성가들과 점쟁이들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그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들은 나에게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하였다. 마침내 다니엘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고친 사람이다. 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사람이어서 내가 꾼 꿈을 그에게 말해주었다. 마술사들의 우두머리인 벨드사살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어떤 비밀도 내게는 어렵지 않을 줄을 내가 안다. 내가 꾼 꿈을 해몽하여 보아라. 내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에 나의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하다. 내가 보니 땅의 한 가운데 아주 높고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가 점점 자라서 튼튼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으니 땅 끝에서도 그 나무를 볼 수 있었다. 나무는 잎이 무성하여 아름답고 열매는 온 세상에 못 보던 나물 만큼 풍성하였다. 들짐승이 그 그늘 아래에서 쉬고 그 큰 나무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며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었다. 내가 침대 위에서 나의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을 또 보니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큰 소리로 외치며 이렇게 명령하였다. 이 나무를 베고서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고서 열매를 해쳐라. 나무 밑에 있는 짐승들을 쫓아버리고 가재에 깃든 새들을 쫓아내어라. 다만 그 뿌리의 구루터기만 땅에 남겨두고 쇠줄과 놋줄로 동이고 들풀 속에 버려두어라. 하늘의 이슬에 젖게 하고 땅의 풀 가운데서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라. 또 그의 마음은 변화해서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서 일곱 대를 지낼 것이다. 이것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며 거룩한 이들이 말한 것이다. 이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과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과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을 꾸었으니 너 벨드사살은 이 꿈을 해몽하여라. 내 나라의 모든 지혜자가 그 꿈을 해몽하여 나에게 알려주지 못하였으나 너는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할 수 있을 것이다. 왕의 말이 끝났을 때에 일명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은 한동안 놀라서 몹시 당황하였다.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벨드사살아, 이 꿈과 그 해몽이 어떠하든지 번민하지 말아라. 벨드사살이 아뢰었다. 임금님, 이 꿈은 임금님의 원수들이 꾸었다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해몽도 임금님의 원수들에게나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임금님이 보신 그 나무는 점점 자라서 튼튼해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아서 땅끝 어디에서나 그 나무를 볼 수 있었고 그 잎이 무성하여 아름답고 그 열매가 아주 많아서 온 세상 피조물의 먹거리가 되었고 그 나무 아래에서 들짐승이 쉬었으며 그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임금님, 그 나무는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임금님은 강대해지셨습니다. 임금님의 강대함이 하늘에 닿았고 임금님의 통치가 땅끝까지 이르렀습니다. 임금님이 보시니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나무를 베어 없애되 다만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줄과 놋줄로 통해서 들풀 속에 버려두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게 하고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라. 이렇게 일곱 대를 지내도록 하여라. 임금님, 그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내리신 명령이 임금님께 미칠 것입니다. 임금님은 사람에게서 쫓겨나셔서 들짐승과 함께 사시며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일곱 대가 지나간 뒤에 임금님은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또 나무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기더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임금님이 깨달으신 다음에야 임금님의 나라가 굳게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되실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일어났다. 열두 달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왕이 바빌론 왕궁 옥상에서 거닐면서 혼자 중얼 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소리가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낸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져서 그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고 머리카락은 독수리 깃털처럼 자랐으며 손톱은 새의 발톱같이 자랐다.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도로 이어진다.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시느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다. 내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에 나의 명예와 위엄과 나라의 영화가 회복되었고 나의 고문관들과 대신들이 나를 찾아왔으며 나는 이전보다 더 큰 영예를 받으면서 왕위를 회복하였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일을 낮추신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우리는 신앙하면서 회복이라는 기치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회복, 처음 신앙의 회복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 제사장과 섬김과 복의 자리의 회복 이런 것들을 결심하고 각오하게 됩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바라고 기대했던 것들이 그렇다 할 정도로 회복되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몇 달을 지내고 난 오늘에 와서는 낙후된 느낌이 더 듭니다. 좋은 목표를 설정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왜 이럴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이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이해되어 생각하고 분별하여 나눴으면 합니다. 주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적어도 율법의 전문가로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께로 찾아온 이유는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갈급함도 아니고 배우고자 하는 겸손함도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예수를 시험하고 자기를 과신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였음을 봅니다. 우리가 선한 목표를 세우고 도전한다고 하면서도 짐짓 약속을 시험해보고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과신해보고자 하는 시도들이 오늘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명목은 대단히 아름다운 것들을 내걸고 말입니다.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어떤 행동을 위한 자세이기도 하지만 주님 앞에 일어서는 것은 교만일 수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도전에 주님께서는 오히려 대묻고 계십니다. 몰라서 주님께 묻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질문에 너무나 명료하게 율법의 정신을 제시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살지 못하는 것도 아님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너가 어떻게 읽느냐. 본래적으로 쓰여진 성경 자체로서의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오늘의 시간과 역사 속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결국 이 사람의 문제는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확 명료하게 이해하고 있는 그 말씀을 삶에 행하지 못한 것이 문제여서 오늘 우리 자신들의 문제를 보는 듯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사람으로 더불어 일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구약의 시대나 성경 기록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로 더불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사도행전 7장 35절이고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사도행전 7장 53절입니다. 그때는 아직도 구속받은 성도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을 주시고 그 언제나 임재해 계신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면서 말씀을 삶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보다도 바로 기도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신앙인의 삶의 도전을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내가 그 기도에 따라 나아가지 않는 것은 부도수표의 남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내가 우리 교회의 빈자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내가 사람들을 강권해다가 앉히는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교회에 이루어지고 기도는 응답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고 말면 천사들이 사람들을 강권하여다가 우리 교회 빈자리에 앉히는 역사는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각자는 천사보다 귀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구약에는 기도도 제사장을 통해서 했던 것을 볼 때 참으로 감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시대에 나, 우리 구원받은 각자와 더불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모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랬고 다시 야고보는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2절에 증거함으로써 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즉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나를 죄에서 사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 구체적인 믿음의 응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응답도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답변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은 응답일지라도 응답으로 수용하는 믿음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의 중요한 명령은 하라는 당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기록된 명령이고 아는 것을 행하라. 오늘 나에게 요구되는 명령입니다. 우리말 개역 신약성경에 하라는 명령은 대개 308회나 나타납니다. 구약성경의 대부분 하지 말라는 금지의 명령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해하는 신앙의 선배들이 말하기를 복음시대 이후에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해서 형벌받는 것보다는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것이라고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믿으라, 사랑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회개하라, 증거하라, 전하라, 영접하라, 모이라, 주라, 구제하라, 교제하라, 용서하라, 일하라, 가라, 공경하라, 예비하라, 담대하라, 안심하라, 축복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무난하라, 기념하라, 사모하라, 확증하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배우라, 섬기라, 취하라, 거하라, 가까이하라, 겸손하라, 순복하라, 충성하라, 경배하라, 모두가 다 하라입니다. 오늘 나는 과연 주님께서 하라고 명하시는 것들을 얼마나 행하고 있나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최근에 요한 계시록을 통하여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신 두려운 음성의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요한계시록 3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안다거나 내 믿음에 온전한 것이 아닌 행위의 온전한 것을 지적하시는 책망을 새겨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28절 상반절의 말씀. 우리는 옳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아직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대답이 옳도다. 거짓이 범람하는 시대에 옳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것으로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옳은 것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복이 되지 못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상반절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이 입은 의는 바로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러면 살리라는 말씀은 아직 죽어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28절 하반절인데 이 율법사는 자신은 의롭다고 의기양양하게 자랑하려고 주님께 왔지만 예수님은 그를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칭찬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죽어있는 사람으로 취급하시고 진정으로 그가 사는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우리는 오늘 나름대로 우리가 가진 진리에 대해서 그 진리에 선 교회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도 변화가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 전도자에 대한 확신의 부족입니까? 먼저는 가진 진리에 대한 강한 확신과 자부심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머리에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손에 발로 가지고 내려와야만 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아직도 먼 얘기로 들리십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의 새로운 시도는 누가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무엘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신앙을 나의 의지로 보태어가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합시다. 내 자신이 신앙의 주체가 될 때는 결코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주체로 순종합시다. 남은 우리의 삶의 기간 동안이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각자가 서로 최선의 열심으로 진리를 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도구로서 성도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그리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그 목적을 위해 우리를 미워하는 주변 사람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우리도 미워하면서 넘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상대하기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원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사실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원수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위에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몸소 실천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께서 가장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로부터 50일 후 오순절날 그의 기도는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베드로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질문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약속이 그들과 그들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하면서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다름 아닌 하나님은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가 기르는 양 한 마리가 아직 길을 잃고 헤맬 때 찾으러 나섰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그를 맞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우리를 기다리고 찾는 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해 보여주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흥미진진한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의 왕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왕비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 왕비가 폐위되고 새로운 왕비에 에스더가 뽑힙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시간이 흐른 후 페르시아 고위관리인 하만은 모르도개가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모르도개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르도개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을 죽여 보복하려고 했습니다. 모르도개는 그 음모를 알고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왕에게 말하고 유대인이 멸망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법에 따르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에게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왕비라 할지라도 외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르도개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이 몰살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어떤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에스더를 준비하시고 백성을 구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도 이런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극진한 사랑을 받던 요셉은 형들의 질투 때문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애원했지만 그들은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당시 요셉을 미워했던 형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집트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온 땅에 기근이 심해지자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려고 이집트로 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총리가 된 요셉을 보았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복수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후에 세상을 떠나자 그들은 요셉이 자신들을 죽여 복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요셉이 그들에게 했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셉과 에스더 이야기 어디에도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섭리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 만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 만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화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이고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고 신앙을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소개하는 찬양은 우리 마음으로 노래하는 아카펠라입니다. 여기서 일일이 이름을 밝히진 않지만 본 방송을 위해 아름다운 찬양곡을 제공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